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거 좀 꺼주실래요? 전도사님 좀 꺼주세요.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이시니라. 아멘. 사람은 사람이 죽어갈 때 또 그 자녀에게 유언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난 자녀를 위한 충고를 합니다. 저도 제 아들하고 운전하면서 가면 우리 아들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자꾸 폴리스에게 대들고 막 그래요. 폴리스가 틀렸다는 거죠. 법을 안 지키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폴리스가 틀렸어도 폴리스에게 복종하라. 괜히 잘못되다가 결국은 감정이 악화되면 너 총 맞으면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렇게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보편적으로 잘 살아가도록 좋은 충고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는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90세가 넘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은 다 체포되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를 당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은 고령이 되어가지고 사도 요한마저도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에 처해졌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광장에 부글부글 끓는 기름 가마가 있었습니다. 그 기름 가마에 사도 요한을 던져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가마에서 죽지 않고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온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화상을 입은 채로 90세가 넘는 노인이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모섬은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었고 대리석을 채취하는 채석장이 있었고 그강 무도한 죄수들이 우글거리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싸우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와 같은 죄수들이 거하는 섬, 이게 반모섬이었습니다. 그 죄수들 섬에서 이 사도 바울은 시달림을 당했고 그 절망의 섬, 그 고통의 섬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절망의 반모섬, 그 섬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류에게 위대한 소망을 주는 요한계시록,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했고,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도 그와 같은 척박한 곳에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고통을 당하고 나이도 늙고 이제 죽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해 주신 저 아름다운 천국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게 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오늘 현대인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말씀해 줄까? 이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그 모습이 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기에 사도 요한이 자녀들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여러분에게, 또 신앙생활을 오래 시작한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90평생을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성되게 충성을 하였고 고난도 당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들어갈 저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도 나는 계시로 받았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리, 귀한 교훈을 말할 터인데 먼저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뭐 죄악 속에서 먹고 마시고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제일 먼저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원래 나를 쫓아서 나와 함께 죄를 먹고 마시면서 지옥으로 가는 나의 추종자였는데 어떻게 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유혹할까? 그러면서 시험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사탄이 막 시험을 줘요. 야, 너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잖아. 너 뭐 때문에 교회 가려고 그래? 교회 가봤자 너 시간 낭비고, 그리고 너 지금 마음도 상하잖아. 교회 가지 마. 하면서 자꾸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든다. 사도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예수를 믿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를 끊어버려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은 예수님의 정말 훌륭한 제자인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 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미담이 아주 높은 단계의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분조차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속사람,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속사람과 또 하나의 육의 사람, 겉사람이 있는데, 그 내게 막 육체의 욕망을 막 일으키고 막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욕망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날마다 싸워서 나를 죄를 짓게 만들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먹고 마시고 막 그 화를 내고 욕을 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죄의 길로 인도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24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죄의 생각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성도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사탄이 날마다 역사해요. 넘어져요. 사도 바울은 막 싸우면서 넘어지기라도 하지 아니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넘어지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믿음에 바로 서 있도록 하라. 어떻게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로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성자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까지 자기를 헌신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았고 또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그에게서 교훈을 들었는데 그 교훈으론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이냐? 2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시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보았고 만졌고 사귀었고 들었고 이와 같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지고 보았고 사귀었고 들었던 예수의 복음을 너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자기의 죄를 가리움을 받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또 때때로 너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다 씻어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설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2장 1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해야 되지만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죄를 범했으니까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여기서 누구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죄를 안 지었습니다. 죄악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졌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죄를 범하여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언자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대언자가 하신 일이, 자, 또 한번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대언자가 하신 일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께서 너희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특별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제사 제도가 나오죠. 수많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제물로 제사장에게 양을 가져가면 양이 그 제사장이 그 소나 양에 안수를 하고 그 사람의 죄가 양이나 소에게 전가되어졌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속죄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양이나 소가 대신 피를 흘림으로 그 사람의 죄가 일시적으로 씻겨졌다는 것이 이것이 제사 제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목표가, 이것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구약시대 내내 쭉 흘러가지고 신약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신 그것이 타겟이라는 말.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우리의 대언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죄는 피가 흘려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죄를 받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제사 제도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인간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셨다.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자신이었고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물은 화목제물도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리셨다.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악이 다 씻겨지고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단 한 번에 완성된 제사를 드렸고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린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대언자다라는 것입니다. 대언자는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왜 대언자가 필요하느냐?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막 참소를 합니다. 보십시오, 저 암흑이 오늘도 저렇게 줄을 줬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 못할 곳을 가지 아니했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아니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 받으면 안 됩니다 하고 참소하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 너는 죄인이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어,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어, 너는 죄악 덩어리야 라고 우리의 양심에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말을 듣다 보면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오,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는데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하고 교회 생활도 안 하게 되고 술 먹고 마약 먹고 그저 흥청망청 살다가 죽어버리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바로 이와 같이 참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여기서 대언자, 다시 한번 우리 성경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대언자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톤, 잉글리시로 에드보케이트, 한글로 변론자, 중재자, 위로자, 변호사,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변호사.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전지하시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우주 만물의 유일한 변호사. 그 변호사가 여러분의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여러분의 죄를 참소하고 하나님께 아뢰도 하나님 옆에 계신 우리 주님 변호사, 우리의 대언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암흑에는 저러저러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피 흘린 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나를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음으로 나의 피가 저 사람의 죄를 씻었사오니 아버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대언하고 계십니다. 변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평화장로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 사람들이 때때로 죄악에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믿는, 나의 피로 저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신, 보십시오 얼마나 의로운 백성입니까. 우리의 주님이 대언자로서 변호사로서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을 변론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 대언자가 그 효력이 이제 또 과거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기의 몸을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이 화목제물의 그 효능이 현재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He himself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Is 지금도 propitiation, 그 화목제물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여전히 효력을 미치고 있다. 현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그 제물은, 피 흘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에게 영혼에 그대로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가 다 사하여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대언자로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죄가 다 씻겨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으로만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린 것으로 끝나고 그 속죄 제사의 효력이 누구든지 이 시대나 다음 세대나 과거의 세대나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속죄 제물로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려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이후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언자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평화 장로교회를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결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어제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현재 우리 평화장로교회에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맞게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평화장로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면 아무 걱정 없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대언자로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렇다면 저는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이 기도하는 방향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성도에 나아갈 길이고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프로피테이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살아서 하나님 옆에 계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도록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님은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보면 빨간 것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다. 아버지 앞에서, 영어로는 위드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시면서 또 우리가 우리 주님께 소원을 아뢸 때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소원을 다 말합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 우리 저 한상용 성도님이 지금 비즈니스를 오픈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찾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구역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저분 지금 마음에 꼭 붙들고 아름다운 것만 찾고 있는데 하나님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하고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형통함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 주님 아시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바로 사는 아들로 만들고 싶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또 하나님 앞에 얼굴 마주대고, 주님 보세요, 저 아무개 권사님이 지금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위에 빠지지 아니하고 저 건강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